개인과 단체 강해 기록 제45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 나의 형제 곧 고리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호세아 7장 8절 요 며칠간 나는 그리스도인이 뒤집은 전병이 되어야 함을 주의해왔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한 면만 불에 굽고 다른 면은 불에 굽지 않은 것입니다. 뒤집었다는 말은 한 면을 구울 뿐 아니라 다른 면도 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일에 있어서 양면을 다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 면만을 주의한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게 됩니다. 만일 자매가 야채를 볶거나 생선과 고기를 지질 때 한 면은 타고 한 면은 익지 않았다면 반드시 뒤집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뒤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뒤집지 않은 것은 모두 한 면은 타고 한 면은 익지 않습니다. 뒤집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두 방면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주의하고 배우며 추구해야 하며 저런 면도 주의하고 배우며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다루어야 할 것은 영적 생명의 원칙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믿는 이들의 일상생활의 원칙, 즉 공동생활과 개인생활에 관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한 방면으로 공동생활을 중시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개인생활을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면으로는 지체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면으로 지체의 생활을 중시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몸의 생활을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일 뿐 아니라 여럿이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의 모든 권세는 교황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교황 한 사람의 말만 들을 뿐 그들 가운데 종파가 없습니다.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 뿐이지만 몇십 년 전까지 이미 1500여 종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천주교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모든 것을 교황의 명령에 따르고 교황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개신교는 어떠합니까? 종파가 많으며 신앙이 제각기이며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말만을 듣고 자신의 양심 속에 아무런 주장이 없는 하나의 이단으로 치우쳤습니다. 개신교는 다른 사람의 견식을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만 어긋나면 몇 사람이 즉시 간판을 내걸고 이곳 저곳에 종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나 개신교도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 즉 양심의 주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면, 즉 서로의 순종도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자 지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독립된 자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형제 자매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체의 생활을 유지하는 동시에 몸의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체 생활을 중시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적 생활을 중시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 방면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다른 사람만 전적으로 중시하고 자신의 주장이 없는 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인을 중시하는 동시에 단체적인 면을 중시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개인 생활에 관한 일과 개인의 생활과 단체 생활의 차이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상세히 다룰 수 없음을 먼저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함이니. 고린도후서 5장 13절.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정신이 온전함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한 면은 개인적이고 또 한 면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미쳤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정신이 온전함은 단체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당신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비춤으로 인하여 탁자를 몇 번 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오늘 여기서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심하게 친다면 여러분은 나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미쳤고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서 혼자 있을 때 탁자를 치고 의자를 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탈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매우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쳐서 뛰거나 계속 할렐루야를 외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당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집회 가운데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사람 앞에서 정신이 온전하여야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너무 강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미쳤어도 단지 하나님 앞에서였고 사람을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미쳐야 할 그것을 사람 앞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서 양말을 신지 않고 내의만 입은 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한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집회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람 앞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조심하고 스스로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함은 곧 예의 있고 미치지 않고 질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 앞에서만 기도하고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거나 사람 앞에서만 성경을 읽고 집에서는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포에는 각종 물건을 진열해 놓았으나 창고 속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 앞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타락한 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앞에 정신이 온전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미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뒤집은 전병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사람이 살지 않고 소와 양떼들을 보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 산다고 합시다. 그곳에서 내가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더라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덕리에 산다 합시다. 그 집에는 나 혼자 살고 있지만 밤 3경에 큰 소리로 외친다면 이웃은 아마 어느 누가 아프거나 죽었나 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할 뿐 사람을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정신이 온전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정신이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신이 온전합니다. 사람 앞에서 생기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쳤고 사람 앞에서는 약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었으나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약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우리는 미쳐도 하나님 앞에서 미치고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몸이 병들어 그 형제가 거하는 곳에서 한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그가 거하는 방은 내 옆방이었습니다. 밤에 나는 열이 나고 허약하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방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형제님은 왜 아직 주무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곧 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내가 또 그에게 가보니 여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는 이미 2시였습니다. 나는 철야 기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 앞에서 미친다면 사람들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잠을 자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늦게 잠드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늦게 잠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만나 형제님 제가 권하는 것은 어젯밤에 제가 자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형제님이 이렇게 계속하시면 형제님에게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얼마 안가 피를 토했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서 미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람 앞에서 미친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두 방면, 즉 하나님 앞에서 활발한 면과 사람 가운데서 평범한 면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할 뿐입니다. 사람 앞에서 당신의 모든 보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어조로 말하거나 걸음을 걸을 때 어떤 특별한 동작으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매우 평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을 나도 입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뒤집은 전병이 돼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고 사람 앞에서도 미친다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우리는 이 양면, 즉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것과 사람 앞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방면의 일을 모두 기뻐하십니다. 좀 전에 말한 형제는 이미 결혼한 형제였습니다. 나는 다른 형제에게 요즘 그 형제님의 상태가 어떤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나에게 그 형제의 부인이 밥을 차려놓고 계속 청해도 와서 먹지 않고 12시가 되어도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오후 2시가 되어도 점심 식사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6시가 되어도 하지 않아 점심 식사를 하시라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친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열심을 내기만 하면 오후 6시에 점심 식사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있다면 점심 식사를 밤 12시에 해도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부인이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예의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야 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며 서로 순종함. 야고보서 4장 7절, 에베소서 5장 21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또한 서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두 방면을 언급했습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또 한면으로는 서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고 서로 순종하는 것은 형제들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형제 자매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이단의 교훈일지라도 받아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이라면 모두 따라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저버립니다. 이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사람 편에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을 개의치 않는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형제 자매들의 뜻이나 견해는 상관치 않고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관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한 형제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관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일들이 매우 많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일들이 사람의 손에서 제안을 받아야 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거기에 두세 형제 자매의 간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나의 한 손가락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한 손가락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지체가 움직일 때 다른 지체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한 지체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많으나 여전히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몇몇 동역자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많은 곳에서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므로 많은 위험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순종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교리적인 면에서도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파처럼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빛을 보고 단번에 그것을 전했다 합시다. 그때 당신과 같이 있는 형제가 당신처럼 그 빛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마땅히 그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나는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단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서로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의 보는 관점이 다를 때 서로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서서히 관찰하는 것을 배웁시다. 한 가지 솔직한 말을 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더 영적 진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참된 것이라면 얼마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참된 것입니다. 만약 틀린 것이라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으로 잘못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정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게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쫓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기다려야 할 문제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일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어떤 일이 교리적으로 분명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분명하지만 육적인 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기다린 후에야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순종하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어느 문제에 대하여 분명치 않다고 하며 나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순종하는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기다려도 그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기다린다면 그것 또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당신은 그에 의해 끌어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전히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 중에서 단독으로 사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수하여 세우는 성직 제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가 사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곧 그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고 그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안수는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하나임을 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후에 나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온 후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부탁한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고 또한 형제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보아야 합니다. 사역에 있어서뿐 아니라 집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순종하는 원칙은 우리로 먼 길을 걷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또한 형제 자매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 번은 시골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강도가 있고 살인사건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출발하려고 했을 때 나이든 어떤 두 자매님이 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예약한 배와 거할 처소를 취소했습니다. 나 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한 내가 그분들을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는 매우 조급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나는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후에 다른 형제와 몇 사람이 갔습니다.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항상 이면 저면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를 연구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진보는 몸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것은 내 입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나라는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내 입이 밥을 먹은 것을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손이 일한 것이 내가 일한 것이고 내 발이 걷는 것이 내가 걷는 것입니다. 나의 한 지체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입니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꿀 때 나는 은행원이 지불한 돈을 손으로 받습니다. 은행원이 나에게 나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게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러한 은행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손이 돈을 받는 것이 곧 내가 받는 것임은 누구나 시인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한 지체가 자랄 때 온몸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눈이 보는 것이 바로 당신이 보는 것이며 당신의 두 귀가 듣는 것이 바로 당신이 듣는 것이며 당신의 입이 말하는 것이 곧 당신이 말하는 것이며 당신의 손이 일하는 것이 당신이 일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움직일 때 온몸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의 모든 일과 행위가 온 몸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지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독립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하여 온 몸이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멀은 것은 당신이 눈이 먼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간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벙어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후퇴나 실패가 온몸의 후퇴와 실패임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은 입이 먹지만 공급은 사람 전체가 받습니다. 향기를 맡는 것은 코이지만 향기를 느끼는 것은 사람 전체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귀지만 듣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몸 전체입니다. 이 몸을 보는 관점에는 우주적인 면이 있고 지방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집회가 해를 입을 때 그것은 교회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고 냄새 맡고 듣는 것이 온 몸과 관계를 맺듯이 한 그리스도인의 좋고 나쁨과 진보와 태보도 온 교회와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꺼이 홀로 따라가야 하며 동시에 형제 자매의 진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단독으로 앞장서서 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다른 형제 자매를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한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홀로 전진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온유하게 형제 자매를 기다리며 함께 길을 가며 함께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한 지체가 온 몸과 갖는 관계를 보았습니까? 이제까지 말한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개인 생활이 무엇이며 단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개인 생활면을 보존해야 하며 동시에 단체 생활면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얻으시게 해야 하며 단체적인 면으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형제 자매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조종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다 눈이 아니고 온몸이 다 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면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사람에 관한 면을 소홀히 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개인적인 생활의 귀함을 알고 단체 생활의 귀함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로 인하여 단체적인 생활을 버리거나 단체적인 생활로 인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뒤집은 전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면만 계속 굽고 뒤집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